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2월 28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50편 1절에서 23절입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하늘과 아랫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아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셀라.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 말씀 시편 50편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 단락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른 이방 우상 신들과는 달리 잠잠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구조를 통해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 묵상의 시간이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우리는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온 세상을 부르신 후 예배의 현장인 시온산에 빛을 비추십니다. 이는 출애굽기 19장 이하의 시내산 언약과 유사합니다.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주목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부르시고 나의 성도들, 즉 나와 언약한 이들을 재판장에 세우십니다. 시내산 언약을 배경으로 하지만 분위기가 사뭇 다르지 않나요? 아마도 이 언약 관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음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불과 광풍으로 찾아오셔서 자기 백성을 재판정에 세우신 하나님. 갑작스럽고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크고도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에게 친숙하고 익숙한 하나님 이해에 갇혔습니다. 그 틀 안에 갇혔기에 하나님을 오해했고 결국엔 이렇게 재판정에 서게 된 것이죠. 말씀 묵상을 통해 익숙한 말씀, 익숙한 하나님이 아니라 낯설고 새로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아는 말씀일지라도 새롭게 다가오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본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번째 문단인 7절에서 15절 말씀은 제사와 관련된 종교적 비판이고 세 번째 문단인 16절에서 21절 말씀은 삶과 관련한 윤리적 비판의 내용입니다. 사실 제사와 율법, 즉 예배와 삶은 언약 관계의 두 가지 축입니다. 그런데 이 둘 다 근본적이면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 제사와 관련해서 살펴봅시다. 8절에 보면 재물 때문에 책망하지 않겠다고 하시죠. 항상 내 앞에 있음이여라는 말씀에서 추론할 수 있듯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물 자체는 성실하게 바쳤습니다. 9절에 말씀하시는 수소와 숫염소는 큰 가축과 작은 가축을 대변하는 최고의 재물입니다. 그러니 성실할 뿐만 아니라 정성껏 드린 재물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12절에 보면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주목해 봅시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에 배고픔을 느끼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설사 당신이 배고픔을 느낀다 할지라도 너희에게 달라고 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신관을 반영하는 것이죠. 이 신들은 기본적으로 잘 먹는 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든 이유 역시 인간을 통해 재물을 받아먹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간들은 그 신에게 맛있는 재물을 바쳐서 어떤 혜택을 얻고 싶어 열심히 재물을 바쳤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어떻게 이런 신을 믿고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가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처럼 혹은 이방신들처럼 배고픈 약한 분이라고까지 생각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재물을 바치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정성껏 빠짐없이 재물을 바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배고파서 인간의 재물이 필요한 분이 아니시죠. 설상 배고프다 할지라도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자세가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여 뭔가 하나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나 뭔가 더 얻고 싶은 게 있어서 거래하듯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는 자세 말입니다.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도와야 할 어떤 의존적인 분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에 합당하게 감사로 드리는 제사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돌아봅시다. 왜 예배하십니까? 혹여나 하나님의 어떤 부족함을 채워드리겠다고 하는 교만함과 오해가 있지 않은가요? 아니면 하나님께 잘 보여서 더 사랑받고 더 축복받기 위한 열심은 아닌가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의 헌금과 헌신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어야겠습니다. 은혜 받고 싶어서 예배하나요? 맞습니다. 예배하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본론의 두 번째 말씀 16절에서 2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16절에 보니 악인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데 이 악인은 누구일까요? 같은 절에 보니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라고 하시는 것을 볼 때 이 아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율법책은 주로 제사장들이나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아기는 다름 아닌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 즉 묵상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소유하고 가르치기까지 하지만 속으로는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거부합니다. 말씀을 쫓아 살도록 말씀을 앞에 두지 않고 자신의 뒤로 던져버립니다. 그들에게 말씀은 순종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의 대상이었습니다. 또한 도둑, 간음, 거짓 증거 등 십계명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어지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십계명조차 무시하며 죄를 짓는 사람들을 꾸짖어 제대로 가르치기는커녕 이들과 한 팀이 되고 동료가 되어 재물과 자기 인정,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을 봅니다. 그야말로 종교 장사꾼, 말씀 장사꾼에 불과한 사람들을 향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들은 오해합니다. 21절에 보니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죄에 대한 관대함을 갖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들은 마치 하나님도 잠잠하시는 것을 보니 괜찮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잠잠하지 않으시고 빛과 불과 광풍으로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자처럼 우리를 찢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23절에 보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랑 동격으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사와 율법의 문제, 그 둘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오해한 데 있습니다. 큐티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걷어지고 참되게 이해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큐티가 그 자체가 감사의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큐티 이후의 삶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과 예배를 돌아봅니다. 감사의 예배가 아니라 거래의 예배였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말씀 묵상이 입술에만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속마음과 삶의 속살까지 옳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 예배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